이렇게. 예.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두 절인데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참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게 겨울이나 또 이제 한여름에 조금 장마철에 습기가 많게 되면 이 음향 시스템이 대단히 조금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소리가 좀 편치 않으시죠? 이게 좀 저도 여기서 듣기엔 조금 이렇게 작게 느껴지고 이제 그러는데 저걸 조정해도 잘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좀 시스템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불편하시겠지만 좀 우리가 또 어쨌든 말씀을 또 좀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어떤 다른 이야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 샤머니즘과 복음의 혼동이라는 제목으로 좀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2007년 7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에 이제 뉴스에 난 기사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스 기사를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사로 낸 것인데 여기 보니까 제목이 한국 샤머니즘 첨단 기술 사회에서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이제 뉴스가 하나가 났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정보기술 사회를 건설한 한국에서 오랜 세월 조롱과 박해를 받아왔던 샤머니즘이 부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무속인 관련 단체의 통계를 인용 한국 내 무속인이 30여만 명에 달한다면서 무속인들이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아래에서 음지로 내몰리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샤머니즘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전통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샤머니즘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올해와 같은 선거철에는 유명 무속인들의 사당에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라면서 무속인들이 한국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샤머니즘과 무속인들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무속인들이 원시 종교적 관념에 의하여 주재하는 세신의식인 굿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으며 한국이 종교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다원론적인 국가가 되는데도 샤머니즘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소개했다. 1만이 넘는 신을 모시는 한국 샤머니즘은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다른 종교와 사회적 변화에 끊임없이 타협하는 거대한 종교의 용광로이며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인 이 같은 절충주의가 한국인들의 종교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신문은 무속인들이 가장 먼저 상업적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면서 이런 적응력이 수천 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이며 첨단 정보기술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무속인들을 가장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무속인 양 모모 씨는 숨어서 구슬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공개적으로 구슬하고 있다면서 밀려드는 요청에 한 달에 3일을 쉬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제 이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7년 전 기사지만 그 이후로 상황이 아마 더 이런 샤머니즘적 경향이 훨씬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샤머니즘을 연구한 분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그 이훈구 교수라는 분의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의 책에 이제 다른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제 유동식 교수는 한국인의 사상을 비빔밥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그는 한국의 전통 종교를 한국 음식 가운데 전형적인 비빔밥으로 비길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한국 사상의 밑바닥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토속 신앙, 곧 무속 신앙이 있다. 그 위에 천여 년에 걸친 불교 사상이 얹혀 있고 또 그 위에는 500년의 유교 사상이 얹혀 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와 서구의 사상들이 표면을 덮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인용글에서 보니까 한국의 샤머니즘은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화 속에 흘러온 역사적 종교 현상이다. 또한 한국의 샤머니즘은 문화사 속을 흘러오는 동안 외래 종교와 혼합된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 혼합 현상은 샤머니즘의 변질이라기보다는 외래 종교를 샤머니즘화하는 강한 용해력을 나타내 보였다. 후에 한국에 들어온 불교, 유교, 기독교는 샤머니즘을 개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용하여 불교, 유교,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의 요소들이 들어있으며 그 요소가 이 세 종교를 변질시켰다. 한국에 가장 늦게 전래되어 1세기밖에 안 된 기독교도 전통 종교를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전통 종교에 수용되어 기독교 안에는 혼합 종교의 요소가 적지 않게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다소 좀 긴 글들을 좀 인용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의 기독교가 좀 많이 부패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부패해 있다. 물론 대형 교회에 이제 한국 소위 이제 한국의 리더격 되는 그런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은 결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부패했냐? 한국 교회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냐? 이 부분에만 집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외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자화자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으로 사실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를 참 발음하기도 참 곤란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는 여러분이 기독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기독이 원래 한자로 그의독이었습니다. 그의독.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라는 영어 단어를 한자로 소리나는 대로 쓴 표현입니다. 그게 원래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성경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교 이렇게 이제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가장 천한 욕에 쓰는 개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참 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또 목사는 목사 이렇게 부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외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왜 이렇게 참 교회들이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세대의 어떤 교회의 전체적인 배교와 맞물려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특별히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참 성경과는 많이 다른, 너무나 많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샤머니즘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 이것이 교회를 뿌리 깊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샤머니즘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샤머니즘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이제 침투하고 장악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샤머니즘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샤머니즘은 무당 중심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당 중심 종교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 무당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의 그 신, 샤머니즘의 신이 있는데, 이 신관, 신에 대한 관점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샤머니즘은 정령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애니미즘, 우리 학교에서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거 배우셨죠? 애니미즘, 정령 사상에 기초했다. 그래서 모든 물체에 정령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에도 정령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약간 범신론이죠. 그래서 자연 숭배 사상, 이것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귀신 사상입니다. 뭐냐면 인간이 죽으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그것이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원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죽음을 두려워한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속박에 매여 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은 뭔가 이제 이 분리되는 것, 이 비물질적인 어떤 실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알겠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리된 존재, 그게 이제 귀신인데, 그 귀신이 어떤 초월적인 힘, 어떤 그 슈퍼맨과 같은 초능력과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가진 정령이 이제 천지를 떠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들이 살아남아 있는 이 사람들, 남아 있는 이 사람들의 모든 이 질병과 재난과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 주관하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의 신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신이에요. 짐승도 신이고, 다 이렇게 이제 정령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신이고, 덧붙여서 죽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샤머니즘의 신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회 내에 이제 일부 단체에서 이제 불신자의 사후 이 영이 이제 귀신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샤머니즘의 신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이 귀신이 되지만, 특별히 원통하게 죽은 사람이나 또는 영웅적인 삶을 살다 죽은 사람들은 더 높은 단계의 귀신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최영 장군, 뭐 혹시 옛날에 무당군 많이 해본 분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귀신에도 이제 등급이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좀 원통하게 죽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귀신의 등급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선한 신도 있고 악한 귀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귀신이 복을 주고 악한 귀신이 재앙을 주는데, 그런데 선한 귀신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그 귀신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해를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에서의 신은 언제나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친근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히 두려운 존재이고, 신과 인간의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이 샤머니즘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가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귀신과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인 그 귀신과 내가 어떤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해요. 귀신은 언제나 그냥 두려운 존재일 뿐이고, 내가 어떤 그 귀신을 이렇게 잘 만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화를 줄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하늘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님. 그러니까 뭔가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격이 배제된 어떤 자연신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막연한 어떤 초월자로서의 신, 그게 자연신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 생사화복에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는 없는 그러한 어떤 막연한 귀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될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이것이야말로 복음과 세상의 다른 모든 이방 종교를 구분하는 그러한 분명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교도들이 부처와 인격적인 사랑을 한다. 여러분이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오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석가모니, 부처를 생각할 때, 그 부처라고 하는 그 신 개념도 사실 이 불교에서는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뭐 사람 전체가 다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모두가 다 부처고, 그런데 불상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절을 하거나 또는 가부좌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명상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돌부처 또는 그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부처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는 이게 참 모순이죠. 자기 자신을 벗어나고 싶다, 해탈하고 싶다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어떤 신적인 의미로서의 부처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깨달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신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몰렉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몰렉. 이 종교에서는 자기 아들, 딸, 자기 자녀를,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지내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그러한 이 종교입니다. 우리 용왕 섬기는 것도 똑같죠. 뱃사람들이 바다가 두렵습니다. 자연이 너무 두려워요. 언제 파도가 일고 폭풍이 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용왕이라는 한 신을 가정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신에게 인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청전이 왜 나온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용왕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양미 300석을 받으면서 심청이를 그 이 제물로 팔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몰렉 숭배자들이나 또는 이 용왕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신과 사람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참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인간과, 여러분과 저 같은 이 인간과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교제를 맺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보다도 더 참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또는 신랑과 신부, 이 관계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석가모니가, 부처가 인간과 자기와의, 다른 모든 사람과 자기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으로서 인간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왕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또 묘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왕과 백성의 관계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비인격적인 어떤 굴종의, 맹종의 그런 관계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러면은 이 왕의 그 통치,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은 오히려 참으로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친구 관계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인간이 친구가 된다. 이것은 완전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또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로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 우주 밖에 계신 분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관리는 하신다고는 하지만 나와는 그렇게 어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그러한 느낌이 드신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샤머니즘적인 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에서 무당이 있는데요. 이 무당, 샤머니즘 할 때 샤머니 그게 무당이에요. 영어로 샤먼 그게 우리나라 말로 무당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프리스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중보자를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존재를 무당 또는 샤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샤머니즘적인 그 신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목양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샤머니즘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샤머니즘에서 무당이 어떤 위치입니까? 무당은, 샤먼은 제사장이면서 또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이고, 또 뭔가 이 장래의 일을 얘기하는 예언가이고, 또 예술가이기도 하면서 오락의 기능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신과의 접촉, 즉 접신에 있어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만나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신과 접촉하는 것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못하고 무당처럼 특별한 어떤 신이 내린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당이, 이 샤먼이 영계를 탐지하고 그리고 그 정령들과 직접 교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절대적인 권위로 이 카리스마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의 이 접신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인생의 이 문제, 기륭화복을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과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접신을 해야 되는데, 이 접신을 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 도구가 뭐냐, 이게 주문을 외운다거나 또는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보면은 덩덩덩덩 쿵에 맞춰가지고 이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심지어는 이 작두 위에, 날이 선 작두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춤을 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과 접촉하는 어떤 접신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덩덩덩덕궁의 절정에 이를 때 엑스타시 상태에 이제 이 무당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기괴하고 또 다혈질적인 모습의 무당일수록 영험한 무당으로 이제 여겨지는 것이고, 또 이런 무당에게 찾아갈수록 내 인생의 어떤 문제가 보다 더 잘 해결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에는 이러한 개념으로 목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소위 영험한 목사를 좋아합니다. 영험한 목사. 저는 그렇지 못하죠. 제가 좀 영험한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말씀을 건전하게 가르치고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그러한 목사보다는 뭔가 특이해 보이는 사람, 산기도를 특별한 산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40일 금식기도를 했다든지,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뭔가 대단히 초인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담을 가진 그러한 목사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초인적이었습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초인적이었습니까? 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있고 다혈질적이고 또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목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그 사람들이 강단에서 쌍욕을 해도 그래도 그거를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샤머니즘적인 이 목사관, 이거는 왜 이렇게 형성이 됐냐,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샤머니즘적인 무당관, 즉 목사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구약의 제사장 계급을 신약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는 제사장이 됐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건 그냥 성경 말씀일 뿐이고, 여전히 이 성직자의 이 계급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한 교인들을 이제 소위 속된 말로 후리면서, 제가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후린대요.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청주에 있을 때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온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따라다니던 그 목사들이 있었는데, 부흥사 목사들이 있었는데, 너 나만 따라다녀, 그럼 내가 너 성도 후리는 법 가르쳐 줄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러한 무지한 교인들을 이렇게 하면서 세상 권력보다도 더 막강한 그런 종교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샤머니즘적인 목사관, 샤머니즘적인 무당관이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목양자와 성도 간에 진실된 그러한 어떤 인격적인 대등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무당 구타는 곳에 가서 그 모습을 살펴보면 덩덩덩덩쿵하고 칼춤을 추는 그 사람들과 앉아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걸 생각하는 게 오히려 거북스럽죠. 그래서 이 샤머니즘적인 목사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목사를 영험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험해야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내 영적인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 그렇잖아요. 샤머니즘에서는 무당이 전적인 이 모든 종교 행위를 담당하는 거예요.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은 할 게 없어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어떤 종교적 행위는 다 이 무당이 혼자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종교적인 영역은 다 이 직업 종교인인 목사가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양자와 이 성도 간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은 전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샤머니즘에서 이 굿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굿은 뭐냐? 굿은 신령의 힘을 빌어서 재앙을 물리치거나 예방하고 소원 성취를 희구하는 기복 의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굿의 주체는 무당이고 관객은 그저 구경꾼입니다. 그리고 이 굿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교한 예식이에요. 정교한 형식.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렁뚱땅 하면 안 돼요. 대단히 이렇게 순서와 격식을 잘 갖춘, 왜냐면 그게 이제 지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신을 이렇게 감동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굿판에는 별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무당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걸어놓는 어떤 돈, 지전이나 현금, 이런 것을 의미하고 일종의 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팁을 많이 줘야 이게 이제 흥에 겨워서 칼춤도 더 잘 추고, 그래서 신과 더 잘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의 별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판에서는 보통 무당이 이제 그 이 엑스타시, 황홀경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한국 교회의 이 예배 형식에서 우리는 샤머니즘의 구판과 같은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재앙을 물리치거나 또는 그 재앙을 예방하고 또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샤머니즘의 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100% 정확하게 샤머니즘의 구판 참석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아무리 예배를 참 성실하게 참석하고 오래 참석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판에서처럼 이 예배 그 자체가 효력을 가지는 어떤 일종의 강복 수단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예배를 대단히 정교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 교파교회에 익숙해 있다가 이제 저희 이렇게 이제 교회 모임과 예배 이렇게 참석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 것이 이 좀 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 뭔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묵도하심으로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땡 종치는 것도 없고 뭐 성가대의 어떤 그 장엄한 어떤 성가도 울려 퍼지지 않고 장로님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울려 퍼진 기도송도 없고 그렇죠? 또 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축도송, 송령송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정교하는 그런 어떤 절차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그 심성, 그게 뭐냐? 그게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에서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절차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교한 이 의식의 예배 속에서 헌금을 내더라도 이 헌금이 아까 구판에서의 그 별미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서 헌금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황홀경을 체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마치 이 구판처럼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열기가 그냥 활활활 달아오르면서 맨 마지막엔 누군가 한 사람이 뒤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부흥회에서 그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의 부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김모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무당 구타듯 부흥사를 불러다가 복가치며 입신, 도약, 박수, 무란 등을 조장하고 밤이 다하도록 주여 주여 하며 기를 쓰고 소리쳐야만 믿는 것 같고 시원하며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분명히 샤머니즘의 기질에서 파생된 영향이다. 이것은 기독교 푸닥거리요 복음적인 집회라 볼 수 없다. 이들은 대개 불의 사자, 은사의 종, 신유의 종, 영력의 종, 말세의 종, 한국이 낳은 세계적 예언자 등으로 불린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놨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흥의 메시지가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에 있으며 부흥의 목적이 회개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 등 타 목적에 이용됨은 샤머니즘 심성을 이용한 교회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판과 같은 이러한 예배에서 이제 관객과 같은 심성으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교인들은 목사가 공연하는 목사가 공연하는 그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꾼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병구슬 하는 무당처럼 되고, 이 성도들, 그 앉아있는 그 성도들은 이 목사를 보면서 마치 그 신 내린 무당을 이렇게 구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샤머니즘의 요소들 중에 강신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당이 될 때, 즉 신이 내릴 때 혹은 구슬을 하면서 신탁을 할 때 영계와 교통하며 모라 입신의 삼매경으로 들어가서 타라 상태와 신일 합일의 상태가 되는 것, 이걸 강신체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해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신체험을 하게 될 때 손끝이 떨리거나 몸이 뜨거워지거나 발작을 하게 되거나 환청이 들리거나 또는 환각 상태, 뭔가 이 이상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성경적인 그러한 하나님관과 이 예배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이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간 조상 대대로 해오던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이러한 어떤 하나님 체험,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강신 체험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샤머니즘에서 치병, 병을 고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 샤머니즘의 중심 기능이 바로 이 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 병 고침이 없으면은 이건 대단히 이 좀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병 고침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있어서 이런 심성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 내에서도 이 병이 자신의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샤머니즘엔 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드리는 예식인데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성을 드리는 그 순간에만 얼마나 내가 정성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성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냐, 이것만 중요한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을 드릴 때 동일한 어떤 기축의 주문을 매일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매일 외우고, 그래서 신은 이 기주, 주문을 외우는 사람의 이 성의에 감동하여 은총을 내린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을 드릴 때에도 이 의식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의식 자체가 주술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 이것이 샤머니즘적인 지성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탈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지성을 드리는 이러한 심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때 이 한국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처럼 이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샤머니즘에 물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또 샤머니즘에서 점복이 있습니다. 점복, 점을 보는 것. 그래서 이 점은 인생의 기륭화복이 외부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그 운명론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생년월일 이거 따져서, 그렇죠? 육갑이라 그러죠. 누가 육갑 한다고요? 육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몇 날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복의 목적은 미지의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과 또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용은 전복의 내용은 입시, 승진, 선거, 재수, 가훈, 이 집안의 운명 같은 거요. 또 어디로 이사할지, 이주 방향, 혼인, 질병, 여행, 사주, 궁합, 신수, 태길, 해몽, 장명, 관상, 수상,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전복의 또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주제자는 무격, 맹인, 일관, 역술과 장명, 철학과 지관 등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심성을 내버리지 못하면 매일 어디를 쫓아다니게 되냐? 예언 기도를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 기도 받는다. 예언 기도 받는다. 또 보면은 또 예언 기도는 대부분이 또 여자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 자체는 이제 많이 이제 보지를 않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희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의 조상, 저희 한국인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게 샤머니즘인 거예요. 우리 심성에 수천 년간 뿌리 깊게 우리의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심성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이게 헛된 행실이에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대단히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뭐가 샤머니즘이고 뭐가 성경적인 것인지를 대단히 혼돈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자신의 어떤 그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수록 더 샤머니즘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어떤 신앙에 뿌리가 없는지, 왜 이토록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과 나 또는 무당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발을 입느냐 아니면 복을 입느냐, 신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무당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현세적인 그 복과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에서는 내세적인 복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면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귀신일 뿐이고 복 개념은 철저하게 현세적인 복의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많이 받을수록 좋다. 물질도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이고 오래 살수록 좋은 것이고 아이들도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이런 개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늘 하늘에서 나를 노려다보고 있는 존재로서 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 신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 무당의 존재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무당 의존적인 신앙, 즉 목사 의존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이 목사가 이렇게 뭔가 지침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도 옛날에 차 놓고 고사 지내던 그 심성 그대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꼭 거기서 이 자동차 놓고 예배를 드려야만 이게 뭔가 내가 사고가 안 날 것 같은 마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 샤머니즘에서 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무당, 이 무당을 보듯이 이렇게 이제 목사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과 이 교회 생활은 철저하게 피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관객은 할 일이 없어요. 굿판에서 관객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잘 구경해주고 이 복채, 이 별미 이거를 그냥 많이 이렇게 주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와실 때 교회관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과 나와의 이런 관계에만 집중해 있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신 이 교회 다른 지체들과의 이런 어떤 연합과 한 몸을 이루는 것에는 대단히 이 개념이 형성되지 않고 그 대단히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자신의 믿음 생활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습이 발견된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 지났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건 내가 한때 교회에서 어떤 이 직책을 가졌었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믿음 생활이 이게 샤머니즘이었구나.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이게 도대체 왜 그랬는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 이제 알았을 때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 그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현세적인 어떤 복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맺는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 때문에 또한 지체들과 맺는 그 관계가 또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우리 믿음 생활의 요소 중에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 그러한 것들을 돌이키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좀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보시면서 좀 주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65장 같이 한 장 하십시다. 265장입니다. 나는 인생의 산과들 방황하며 265장입니다. 나는 인생의 산과들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내가 얻은 건 공허와 깊은 실망 귀한 세월만 다 하나님을 성경적인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수천 년간을 살아온 그러한 이교들로서 참 그러한 중에 저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 저희 속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이런 것이 형성되기 전에 참 저희에게 잘못 형성되어 있는 그런 참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웠구나 하는 것이 오늘의 이런 참 점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를 노려다보고 있는 진노한 그런 신이 아니라 참 우리와 참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